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체결한 이 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은 한반도 및 영내 전체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약이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루텐코 차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그러한 방문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고 2단계에서 서명해야 할 서류들을 위한 특정한 기반이 진전되면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지구에 3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 학교 두 곳에 두 차례 공습을 가해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난민 캠프 중에 하나인 샤티 캠프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주택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의 가족 소유로 이번 공습으로 하니의 여동생과 다른 친척들이 사망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계획에 관련했던 무장 세력들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가자 지구 주민들이 재앙적 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 식량 안보 단계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가자 지구 주민의 약 20%에 해당되는 49만 5천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근, 탈진을 포함해 재앙적 수준의 급성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현지 가구 절반 이상은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20% 이상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자 전역에서 기근이 지속될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타킴스 미사일로 자국이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격한 데 대해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4일 린 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복합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가 됐다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트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레이시 대사가 민간인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의 우주 탐사선 창어 6호가 25일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이날 생중계를 통해 창어 6호가 오후 2시 7분께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 착륙장에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이 25일 네이멍구 착륙장에 정확히 착륙했으며 정상 작동했다며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어 6호는 지난달 3일 발사돼 이달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 에이컨 분지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에 따르면 창어 6호는 토양 샘플을 채취했으며 달 뒷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리 싣고 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달 뒷면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창어 6호가 가져간 달 뒷면 토양 샘플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을 파악하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세계 극장가에선 미국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흥행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4일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 후 두 번째 주말에 영화 판매만 미국에서 1억 달러 기록했고요.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신기록이고 올해 최고의 흥행 영화가 됐습니다. 자, 24일 기준으로 인사이드 아웃2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 수익을 합하면 3억 5,50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 7억 2,400만 달러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누적 티켓 판매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조합 파업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다 할 흥행 영화가 나오지 않아서 불황 분위기였던 영화계가 이 인사이드 아웃2의 실적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2는 월트 디즈니사가 2015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에 이어서 거의 10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라일리라는 이름의 소녀고요. 1편에서는 새 동네로 이사한 꼬마 라일리가 기쁨, 슬픔, 화남, 뭐 소심함, 까칠함의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새로운 곳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 감정 캐릭터의 모험으로 담아냈고요. 지금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불러모으는 인사이드 아웃2는 아이스 하키 선수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13살 라일리가 화나고 불안하고 부럽고 당황하고 따분함 같은 이런 사춘기 감정에 휩싸여서 부모와 갈등하기도 하고요. 잘 지내던 친구를 부러워하다가 질투하다가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 감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라일리의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서 또 감정 캐릭터들이 모험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소파에 드러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세상 모든 게 귀찮아 보이는 감정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따분이라고 이름 붙인 애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매우 현실적이고 인상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소련의 인류 최초 우주 유영 성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청진과 선봉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2도입니다. 서쪽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적으로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겠고요. 동쪽은 강원도 평강, 함북 청직, 선봉을 제외한 대부분적으로 종일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8도입니다. 신의주와 원산도 18도고요. 개성의 아침 최저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중강 14도, 해산 1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과 원산은 32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30도, 중강 29도, 해산 26도, 청진 25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앞바다 쪽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살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의 군 징집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잠정 위반한 첫 번째 빅테크 기업이 됐다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오랫동안 영국에 수감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줄리안 어산지 씨, 곧 석방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어산지 씨가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26일 미국령인 사이판에 있는 법원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한 뒤에 풀려납니다.
네.
미국 CBS 뉴스는 법정에서 검찰 측이 어산지 씨에게 징역 62개월을 구형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미 영국에서 62개월 동안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어산지 씨가 미국 교도소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산지 씨는 사이판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서 이미 24일 밤에 비행기 편으로 영국 런던을 떠났는데요. 이 비행기가 재급유를 위해서 태국 방콕에 착륙을 했고 곧 사이판으로 떠납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어산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9년에 18가지 죄목으로 어산지 씨를 기소했는데요.
네.
이 법원 문서를 보면은 그는 국가 방위 정보를 입수해 이를 퍼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민 죄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18개 혐의 가운데 하나만 유죄로 인정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산지 씨는 2010년에 이 당시 미 육군 병사였던 이 첼시 매닝으로부터 미국 정부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입수해서 폭로한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해에 영국에서 체포됐던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폭로했다는 사실 때문에 뭐 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산지 씨한테는 그동안 뭐 언론 자유 운동의 영웅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국 안보와 정보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악당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가 미국에 송환돼서 재판받으면 뭐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1917년에 제정된 이 간첩법에 따라서 어산지 씨를 기소했는데요.
네.
이 어산지 씨 지지자들은 이거는 그가 최대 175년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산지 씨가 그동안 이 송환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죠.
네. 2012년에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9년 4월에 에콰도르가 이 어산지 씨 망명을 취소함에 따라 이 대사관 밖으로 나와서 체포됐는데요. 이후에 송환되지 않으려고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어산지 씨를 반드시 미국으로 송환해서 법정에 세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일단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AFP통신과 영국 BBC 방송은 이 어산지 씨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는 크나큰 외교적 압력을 언급했는데요.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이 해당 기소를 취하해달라는 이 호주 정부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많은 진보 성향 인사가 이 호주 시민인 어산지 씨를 처벌하는 것이 이 언론인에게 부여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BBC는 이 같은 미국 내 움직임이 어떤 면에서 이 어산지 씨에 대한 처음의 입장을 극적으로 뒤집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 석방에 대해서 국제사회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반응이 눈에 띕니다. 이 펜스 전 부통령은 양형 협상이 정의를 유산시켰고 이는 이 미국 군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정부는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 현 시점에서는 더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국제사회가 더 많은 사실과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은 어산지 씨하고 미국 정부 사이의 합의를 비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엔은 이 어산지 씨 석방을 환영하면서 이 어산지 씨에 대한 기소가 일련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어산지 씨와 그의 활동에 대한 이 사람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이 사건이 너무 오래 계속됐음을 자신이 이제까지 분명히 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산지 씨가 계속 수감됨으로써 앞으로 얻을 것도 없다면서 우리는 그를 고국인 호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엘버리지 호주 총리의 말대로라면 어산지 씨가 풀려난 뒤에 호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산지 씨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미국 영인 사이판에서 진행되는 이유가 이 어산지 씨가 미국의 본토가 아닌 호주에서 가까운 미국 법원에 가기를 원했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사이판이 호주에서 대략 3,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도 군이 징집해야 된다 판결이 나왔군요.
네, 이스라엘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만장일치로 이 정부가 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을 군에 징집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25일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을 면제받은 초정통파 남성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대한 국가보조금 제공을 중단한 조처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하군요.
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정부가 잘못된 선택적 집행으로 법치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어려운 정쟁이 한창일 때 이 불평등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군 의무 복무제 나라죠.
맞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유대계 이스라엘인들은 법으로 18살 때부터 남자가 3년 또 여성은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체 인구에서 21% 정도를 차지하는 이 아랍계 시민들은 대부분 이 군 징집에서 면제됩니다.
자, 이스라엘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몇 명을 더 징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AP통신은 한 전문가를 인용해서 약 6만 6천 명을 징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군 측은 올해 3천 명을 징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초정통파 유대인이 이스라엘 천만 인구 가운데 대략 1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가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의 군 복무를 면제해 준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이 두 초정통파 정당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은 이 징집 면제가 구성원들을 종교학교에 머물게 하고 그들의 보수적 관습에 도전할 수 있는 군대로부터 멀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이요. 초정통파 정당 등 몇몇 정당하고 연정을 구성했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초정통파 정당들이 이 연정에서 핵심 협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현 체제에서 어떤 변화도 반대하는데요. 만일에 이번 대법원 결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연정이 무너지고 이게 또 새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도 군이 징집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리쿠드당이 25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 징병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대법원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아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만났습니다.
네, 두 사람이 24일 2시간 동안 만나서 회담했다는데요. AFP통신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문제가 논의됐고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측에 레바논에서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이날 인질 석방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도 만났습니다.
네,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레바논을 언급한 건 그만큼 현지 상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레바논의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애플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쳤다는데 이게 어떤 조사인가요?
네, EU가 24일 미국 애플사가 유럽연합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이런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네. 자,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요. 거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 EU가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서 특별하게 규제하는 그런 법입니다.
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핵심은 이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사이에 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게이트키퍼라고 하면 뭐 지킴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겁니까?
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애플, 아마존 또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두 7개 회사입니다.
네.
집행위는 지난 3월에 이 디지털 시장법이 발효된 이래 이 애플과 구글 또 메타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조사를 통해서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이 앱 개발자들이 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고객들한테 더 저렴한 대체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해 구매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앱 사용자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줘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애플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현재 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이 다른 앱스토어에서 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내려받을 때마다 앱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미화로 54센트의 핵심 기술 수수료를 받는데요. EU 당국이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이런 수수료 때문에 다른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걸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애플사는 EU 측 발표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몇 달 동안 이 개발자들과 EU 집행위의 의견에 따라서 이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변경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애플사가 24일 정명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개발자 가운데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 사업자 조건에 따라 같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EU의 이번 결론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네, 애플 쪽에 반박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애플 쪽 주장과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집행위가 내년 3월 25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요. 애플은 계속해서 의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만약 그 최종 결론으로 애플사가 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애플이 지금 미국 안에서도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에 이 애플이 경쟁사의 앱 사용을 막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뒤집은 판결을 내린 지 2년째를 맞아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삼으면서 미국 대선에서 다시 낙태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의무총감이 총기폭력 문제를 공중보건 위기로 격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집값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시 낙태권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는 여성의 낙태권 폐기 판결 2주년에 맞춰서 경합주와 그 외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돕스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인 대법관에 의해 내려졌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는 낙태권 쟁점이 박빙의 대선 승부에서 민주당 측에 활력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이 관련 소식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권 판결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먼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었습니다. 51년 전이죠.
네.
낙태 권리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인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 판결로 3개월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가 연방 차원에서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에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네.
낙태 권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헌법적 보호를 폐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금지된 건 아니고 각 주에서 주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부동료도 나서서 뭐 애리조나라든지 메릴랜드까지 여러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24일 메릴랜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낙태권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이며 정부가 여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3일 MSNBC 방송의 모닝조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낙태권은 근본적으로 자유에 관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빼앗기면 다른 자유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자유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부인과 병원이 줄어서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신도 자궁경부암 또 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부인과에 갔었다면서 부인과 병원은 낙태 외에 다른 치료도 하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될 경우 다른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낙태 문제 언급하면서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후회는커녕 부인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낙태권 관련 행사에는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23일 피츠버그 유세에서 켄터키주 출신의 듀발이라는 여성과 함께 등장해서 돕스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몸이 위험에 처하거나 우리 딸들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듀발이라는 여성은 바이든 대통령 선거 광고에도 등장하는 그 인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듀발이라는 22살 여성은 켄터키주 출신입니다. 켄터키주는 돕스 판결에 따라서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주입니다.
네.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 건데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예외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듀발 씨는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여성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낙태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돕스 판결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종교계 우파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전면 낙태 금지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 문제가 주정부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태 문제는 연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각 주에서 법률로 제정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유세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돕스 판결과 관련해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이 문제를 더 압박하는 데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권자는 마음을 다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도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에서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다른 주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돕스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는 정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낙태를 강력히 제한하는 법률이 생기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주에서 수십 개 낙태 클리닉의 문을 닫았고요.
네.
제한적인 법률이 계속 시행되면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4개 주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금지령이 내려져서 해당 주 안에서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심지어 텍사스 같은 일부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다른 주로 나가는 여성을 돕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원정 낙태라는 게 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구트마크 연구소를 인용해서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동안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한 사람이 17만 1,3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트마크 연구소는 해당 기간 미국 내 낙태 시술이 100만 건에 달했고 이 중 15% 이상을 원정 낙태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네. 이 법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시술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많은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구트마크 연구소는 금지 조치로 인해 여성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접근을 제한당하는 여성은 진단을 받기 위해 원격 진료에 의존해야 하고 집에서 우편으로 배송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매우 제한적인 법률이 있는 일부 주에서는 임신 합병증이 있는 여성은 위험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낙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자체도 좀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진보 여성 이니셔티브 센터의 사라 에스텝 부소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돕스 판결과 그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낙태 치료에 접근하는 시간이 전국적으로 3배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낙태 금지로 인해서 여성은 직장을 쉬고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이나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총기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25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소총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 총기 구매 시 보편적 신원 조사를 도입하고 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거는 법률로 입법이 되고 또 제정이 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총기 규제 조치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안 중 어떤 것도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일부 주의 의회에서 의무 총감의 제안 중 일부를 제정하거나 또는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총기 자살률이 또 늘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총기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총기폭력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5살 미만 미국인의 총기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미국 어린이는 다른 나라 어린이보다 총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머시 의무총감은 총기폭력 연구를 늘리고 의사들이 총기 안전 교육을 장려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논란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인데 의무총감은 어떤 근거로 이런 걸 제시한 겁니까?
네, 머시 의무 총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총기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끔 하고 있다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기 폭력이 문제라는 점에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말했고요. 2022년에는 4만 8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총기로 인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비유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담배도 우리 사회 아주 너그러운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네.
공중보건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상황이 또 달라졌고요.
네. 머시 의무총감은 반세기 전 흡연과 관련해 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정치 영역이 아닌 공중보건 영역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외과 의사의 1964년 보고서는 담배 이용을 근절하고 업계에 대한 규제를 촉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의 집값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물가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전후로 해서 크게 올랐다고 하죠?
네, 미국 하버드대학교 주택연구센터는 20일 2024 미국 주택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 약 4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주택 구입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는 뭐 금리가 높아져서 주택 담보 대출 그 이율, 모기지 비용도 상승을 했고 집을 사고도 지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30년 모기지 금리는 7.0%를 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 감소하다 보니 미국의 주택 소유율은 2023년 기준 65.9%에 그쳤습니다.
네.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네.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뭐 그만큼 가치가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면 임차인이나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중간 가계 소득이 약 5배까지 올랐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 임대시장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26% 올랐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 $1,000 미만의 주택 600만 채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높아진 금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임차인의 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임차 가구 중 절반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과 공과금을 내는 데 지출했습니다.
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하버드대학 주택연구센터의 알렉산더 허먼 수석연구원은 주택 임대료가 수십 년 동안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시대 임대료 급등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뭐 은퇴한 노령 인구라든지 또 경제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 경우는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의 주택 시장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 관련 비용이 부담된다는 주택 소유자도 소득 3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서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약 27%, 또 주택 소유자 약 23%가 현재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험료는 2022년 5월부터 1년 사이 평균 21% 증가했고 재산세도 올라서 주택 소유 비용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네. 자기의 그 집이 있고 없고 이 부분도 인종별 차이가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히스패닉의 주택 소유율은 49.9%, 흑인의 경우 46.6% 정도입니다. 백인 가구 74%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한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이 있는 흑인 임차인은 8%, 히스패닉 임차인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지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외에 각 주가 별개로 보유한 주헌법도 있습니다. 주헌법은 연방헌법보다 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헌법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n the first major statewide vote on abortion since the U.S. Supreme Court overturned Roe v. Wade, voters in Kansas elected on Tuesday to preserve the right to abortion in their state. With nearly all of the votes,
지난 2022년 8월 미국 캔자스 주에서는 눈길을 끄는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캔자스 주 유권자들은 주 헌법을 고쳐 임신 중지권을 폐기할지 묻는 투표에서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인 독립기구인 정부 간 관계자문위원회 ACIR은 지난 1989년에 펴낸 연방체제에서의 주헌법이란 책자에서 주헌법과 연방헌법이 함께 미국 안에 있는 정부의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조정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는 교육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주헌법은 주정부의 전반적 틀을 세우고 주 영토 안에 설립된 모든 시와 카운티, 타운십, 그리고 특별 목적 구역을 포함해 허용되는 지역 정부의 형태를 명시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주 헌법은 모든 형태의 주와 지역 정부의 재정을 제공하고 주 및 지방세 체제를 수립하며 주법 아래 보호되는 시민 자유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ACIR에 따르면 주 헌법은 몇몇 면에서 연방 헌법과 다릅니다. 주 헌법은 연방 헌법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가령 지역 정부와 선거, 공공교육 그리고 토지 관리에 관한 자세한 조항이 주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연방 헌법은 권력 분립이라는 연방주의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강력한 행정부와 의회의 한 원에서 주들이 동등하게 대표되는 양원제 입법부 그리고 판사 종신제를 채택합니다. 반면에 주헌법은 행정권한을 주의 몇몇 선출직 관리 사이에서 나누고 판사 선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주헌법은 연방헌법과 비교해 수정하거나 변경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 헌법들은 연방헌법과 다르게 헌법 수정과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권리장전이 연방헌법에 있는 권리장전보다 더 자세하다고 ACIR은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헌법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일 과학자들을 영입했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소련이 먼저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시키면서 우주시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선보인 지 약 3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발사한 이 인공위성은 익스플로어 1호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우주 경쟁에서 다음 단계 승자도 소련이었습니다. 1961년 4월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 보스토크를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했습니다.
소련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비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역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1961년 5월 5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선 프리덤 7, 즉 자유 7호를 타고 지구 대기권에 벗어나는 우주비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셰퍼드가 우주에 머물렀던 시간은 겨우 15분 정도였어요. 앨런 셰퍼드는 지구 궤도로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1962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65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인간이 우주선 밖에서도 생존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련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복만 입고 우주 공간에 머무는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소련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우주선 보스호트 2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했습니다. 레오노프는 특수 제작된 줄로 우주선과 우주복을 연결하고 우주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줄은 우주선 밖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였고 레오노프가 우주선 다른 쪽 끝에서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인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선을 벗어나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오노프는 약 12분 정도 우주를 유영한 다음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때의 결정을 아쉬워했지요. 레오노프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우주공간에서 경험했던 느낌을 전했습니다. 레오노프는 201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대단함과 엄청난 규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별들에 둘러싸여 통제 없이 떠다니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우주로 유영했던 그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지 약 두 달 반이 지나고 이번에는 미국인이 우주에서 우주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였습니다.
1965년 6월 3일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는 제미나이 4호를 타고 우주로 떠났습니다. 화이트는 세 번째 지구 궤도 비행 도중 우주선 밖으로 걸어나와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화이트 역시 산소를 공급하는 줄로 우주복과 우주선을 연결했습니다. 화이트는 가슴에 산소 공급 장치를 달았고 태양광선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으로 도금한 헬멧을 썼고 손에는 로켓포 모양으로 생긴 장치를 들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제미나이 4호의 주 임무는 우주인이 우주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의 주기나 식사, 스케줄 같은 그 실시간 비행 계획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련에 이어 미국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우주 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는 21분 동안 우주를 산책했습니다. 에드워드 화이트 역시 소련의 알렉사이 레오노프처럼 짧은 시간 동안 우주 유영을 마치고 우주선으로 돌아와야 했던 순간을 아쉬워했습니다.
1965년 후반에 미국은 한 우주선이 궤도 내에서 다른 우주선과 아주 가까이 접근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 즉 랑데부와 도킹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하려면 우선 도킹을 해야 했습니다. 두 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제미나이 우주선이 무인 위성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킹하려 했던 목표 위성이 주 로켓에서 분리되면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이름을 단 다음 우주선들을 발사하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미나이 계획은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아폴로호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우주비행 계획입니다. 나사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14일 동안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D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이 예쁘고 멋있어서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m not sure about this hat.
No, it looks good on you.
I'm not sure about this hat.
이 모자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I'm not sure about something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모자가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었죠. I'm not sure about this hat.
No, it looks good on you.
당신과 잘 어울려요.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데 뚱뚱해 보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Do these jeans make me look fat?
No, that suits you.
Do these jeans make me look fat?
이 청바지가 나를 뚱뚱하게 보이게 만들죠.
No, that suits you.
아닙니다. 당신에게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파티에 괜찮은지 물어보겠습니다.
Is this dress okay for the party?
Well,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Is this dress okay for the party?
이 드레스가 파티에 괜찮을까요?
Well,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끝내주네요. Dress to kill. 드레스로 누군가를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주게, 끝내주게 예쁘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끝내주게 예쁘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당신은 100만 달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You look like $1 million.
Oh, thank you.
You look like $1 million.
당신은 100만 달러처럼 보여요.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환상적이겠죠?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물려받은 옷이다 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I've never seen you wearing that before.
It was a hand-me-down from my brother.
I've never seen you wearing that before.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입니다.
It was a hand-me-down from my brother.
형에게 물려받은 옷입니다. Hand-me-down, 물려받은 옷,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우연히 같은 색깔의 옷을 모두 입고 나왔을 때 흔히 하는 농담 살펴보겠습니다.
Hey, everybody's wearing black today.
Yeah, I guess we all got the memo.
Hey, everybody's wearing black today.
오늘 모두 검정색 옷을 입었네요.
Yeah, I guess we all got the memo.
네, 우리 모두 메모를 받았나 봐요. Get the memo. 직역하면 메모를 전달받다 이런 뜻인데요. 평소 대화에서도 I didn't get the memo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을 나 혼자 모른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혼자만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I guess you didn't get the memo. 내 생각에 당신만 메모를 못 받았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오라는 메모를 받았나 봐요 라는 농담입니다. 메모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모두 검정색 옷을 입는 우연이 생겼을까 하는 농담인 거죠. I guess we all got the memo. 그럼 끝으로 당신 멋지네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like $1 million. It looks good on you.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을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